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그 천하만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다 자기에게 절하고 뭐 이러면은 이걸 다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제 그 물리치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8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읽어드렸거든요. 한 번 더 보겠어요.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제시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대적함에 있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한 마지막 아담, 곧 완전한 인간으로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응답하신 겁니다. 이렇듯 예수께서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데 더없이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려는 그리스도와 항상 그 뜻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볼까요?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과간이 아닙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서 마귀는 성경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구약 성경을 잘못되게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고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 모든 길에 이런 구절은 또 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인용한 시편은 택한 백성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섭리를 방해하는 일이나 충동적으로 위험에 뛰어드는 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엄히 징계하신다고 가르치셨지만 마귀는 이런 진리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순수한 신앙을 변색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고 거짓 종들을 그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계 도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허다한 이단들은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내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보면 이 이단도 저 이단도 딱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거짓된 사상을 세우고 은폐시키려는 목적에서 아전 인수격으로 짜맞춘다고 하는데 그들의 잘못에 아주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로 가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의 증거가 된 표적을 충분히 주셨고 더 이상 그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답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맛사에서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배경을 그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 불필요하게 자신을 위험 속에 던지시는 행동이 심각한 범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헛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귀가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또 쭉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절은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마귀의 시험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귀는 모든 공격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 실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짓밟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그러면서 보면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사단과의 싸움에서 얻은 승리는 곧 예수님의 복음 사명이 최종적인 성취를 보게 된다고 하는 점을 암시하는 복선적 역할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 있어서 사단과의 싸움은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철저하리만큼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사실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일 등에 대해서 누가는 성령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누가는 재차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새로운 사역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음을 재삼 언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누가의 독특한 특징으로 본소와 사도행전 등에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예수님의 잉태의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개입하고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쭉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15절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주위에 널리 퍼져서 그분이 친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칭송을 받은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의 생동력과 권위와 논리 정연함과 진리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드리려고 몰려온 무리들의 칭송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선입견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그들은 반대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심지어 적대 행위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복음의 사단의 역사는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여기서 규례대로라고 하는 그 말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나아간 사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께서 경건 생활을 준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규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종교체계가 타락하였음과 자신은 종교적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주장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기도하는 장소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4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당시 전형적인 이 회당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간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기원한 후에 전통적인 시부리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암송을 하게 됩니다. 이 회당 예배는 기도와 규정된 율법과 예언서 낭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낭독자는 시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바꾸어서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서 낭독 이후에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초청받은 랍비의 간략한 그 설교가 이어졌다고 그래요. 만약 제사장이 참석했다면 예배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신도들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집회를 마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성경 본문 낭독과 설교를 요청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낭독하신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구절을 그대로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셨던 거죠.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던 백성들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구절을 자신에 관한 기록이며 자신이 주의 은혜의 해의 안내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회중들이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묘사된 희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매 일곱 번째 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안식년이었었어요. 이때는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해의 주요 목적은 경계 구조의 균형이었습니다. 즉 희년에는 노예들을 석방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는데 아마도 그 팔렸던 기업을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함과 마찬가지로 땅도 휴식을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희년의 특성을 모두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육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명백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치유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게 되는 거죠. 참으로 그분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영적 희년이었습니다. 자, 4장 22절로 가볼까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니냐.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를 증거하다 여기 보면 그렇게 쓴 그 헬라어가 에마르튜론 아우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좀 더 직역을 해보면 그를 칭찬했다 또는 그를 존경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지나지 않으면서도 은혜로운 말씀 즉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말씀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가지고 결코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그 메시아됨을 받아들인 데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들이 몇십 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행한 또 그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이는 본래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돕는 것이 바른 순서라 하는 그러한 속담이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고치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 의사인 누가에게는 이 말이 친숙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담은 예수께서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해 가버나움과 기타 그 뭐랄까 등 기타 등지에서 행하신 이적을 여기 나사렛에서도 행하셨다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시험도 해보고 저렇게 뭐 좀 알고자 하는 그러한 거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당신의 강론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이 나타날 반응을 미리 간파하고 계신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기간 중 뭐라 그럴까 좀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들을 받곤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하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한 점만 더 하죠.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예,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담 자체는 큰 일을 성취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는 오히려 냉대를 받는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타인의 탁월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꺼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평범한 수준으로 나름대로 아주 뭐 그래서 타인을 격하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은 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속담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용하신 것은 자신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가 한층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즉 예수는 자기 자신의 민족에게 배척당한 선지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